사도행전 65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31번째. 25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의 마지막 네 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두 번 변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명했으며 다음에는 아그리빠 앞에서 했습니다.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변명한 후에 바울은 그의 4차 여행을 가졌습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 정치인들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관한 그림을 봅니다. 유대 종교인들. 먼저 우리는 유대 종교인들에 관한 묘사부터 상고해 봅시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종교는 성경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거룩한 성경과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과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제사장 체계와 기타 모든 거룩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사탄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려 했다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유대 종교인들은 거짓으로 외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하거나 의로운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여겨질 만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종교 안에서 우리는 영적이거나 신성한 것을 조금도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바울의 경우에서와 같이 유대 종교인들 가운데서 실행되어진 것들은 육신적이며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마귀적이고 지옥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의 근원은 마귀였습니다. 로마 정치인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또한 로마 정치인들에 관한 묘사를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천부장과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에 관한 기록을 봅니다. 고위층의 로마 정치인일수록 그들은 더 부패해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천부장보다 더 부패해 있었고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더 부패해 있었으며 아그리빠는 베스도보다 더 부패해 있었습니다. 거룩한 말씀에 있는 계시에 의하면 로마 정치 집단 내에는 많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히브리 종교, 헬라 문화와 더불어 로마 정치는 서양 문화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의하면 로마 정치는 부패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 대해 말합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왕 아그리빠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매혹된 벨릭스는 그녀에게 남편을 버리고 자기와 결혼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치인인 벨릭스의 무절제와 부패를 보여줍니다. 벨릭스의 부패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종종 바울을 부르는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은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말합니다. 버니게는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그리빠의 누이였는데 그녀는 그와 함께 근친상간적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25장 13절에 있는 버니게가 아그리빠의 아내로서 동일시되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로마 정치는 확실히 어둠과 부패와 성적인 문란과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은 로마 정치인들의 부패를 드러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관한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유대인과 헬라인과 교회의 구성체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사도행전에 묘사된 그림에 의하면 유대 종교인들은 외식적이었으며 심지어 마귀적이었고 로마 정치인들은 어둡고 부패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관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을 때 그는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상황으로 실망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가 본 것은 약함과 타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바울은 우주에 관해 최고도로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직전에 쓰여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그가 3층 천에 이끌려갔었으며 음부의 즐거운 구역인 낙원에도 이끌려갔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넘치는 계시를 받은 바울은 우주의 비밀에 관해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해 많은 빛비춤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 정치인들과 교회 생활 안에 있는 동역자들에 의해 둘러싸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이 상황이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약함과 타협과 계시의 부족. 그의 존재 안에 넘치는 신성한 계시로 저장된 자인 바울은 유대인들과 로마 정치인들과 교회 사람들 가운데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 가운데서 그는 외식을 보았으며 로마 정치인들 가운데서 그는 부패를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생활 안에서 그는 약함과 타협과 빛과 계시의 부족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들이 받은 계시와 그들이 본 이상을 위해 싸우기에 충분히 담대한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위해 담대히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5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강하고 담대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담대함으로 인해 그들은 4장에서 공회에 끌려갔으며 5장에서는 공회에 의해 공적인 감옥에 감금당했었습니다. 앞장들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약하다거나 타협적이라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을 두려워했다거나 그들과 타협했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결국 그의 약함과 심지어 외식을 드러냈음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믿는 이들이 취한 강한 입장과 태도로 인해 유대인들은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날 정도까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무렵에 야고보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 수만 명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1장에서도 2장부터 5장에서 그들이 취했던 것과 같은 강경한 입장과 태도를 취했었다면 대부분의 유대인 믿는 이들은 흩어졌을 것이며 그러한 흩어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적인 혼합에 관한 그들의 구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수만의 믿는 이들은 여전히 율법의 열심이었으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그들을 엄청난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얼마 안 되어 타이터스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과 2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상황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즉 포도원의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실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 장군 타이터스와 그의 군대가 주후 70년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 즉 타이터스 휘하의 로마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멸망도 포함할 것입니다. 야고보의 타협적인 태도와 베드로의 약함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 도시와 함께 멸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초기에 그러했듯이 사도행전 21장에서도 담대했었더라면 교회에 관한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강하고 담대했었더라면 성도들은 흩어지거나 유대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 역사에 의하면 사도행전 21장의 야고보는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손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회 지도자들은 야고보가 유대교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가 유대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회중들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말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강하고 신실하게 전파했습니다. 공회 지도자들은 마음이 상했고 결국 그들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야고보에 대한 인상을 잘못 받아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 믿는 이들이 율법에 열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공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야고보가 유대교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기록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심지어 바울을 극히 어려운 상황에 덫 안으로 밀어넣을 정도까지 나아간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타협적인 상황을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에 관해 잠잠했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정리할 부담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교회는 타락의 상태에 남아있도록 허용되어졌으며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 매우 불쾌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할 무거운 부담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근원이 오염되었으며 그 독소의 흐름이 이방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 서신이 가리키듯이 각 처에서 그는 유대 교도들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 교도들에 의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 처리되기 전에는 이방 세계에서 그의 사역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 세계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해치는 주된 것이 유대교임을 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가 영 안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염의 근원을 처리할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0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영안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증거는 권고가 아닌 예언이며 예견이었습니다. 바울이 두로에 있었을 때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린 후에 그 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몸의 몇몇 지체들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고 했습니다. 누가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노라. 이 구절들을 상고할수록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으로 영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영은 몸의 지체들을 통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곳의 상황에 관해 매우 분명하셨습니다. 주께 격려를 받음. 주님의 주권으로 바울은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천부장의 손에 의해 구출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한 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결박되었으며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명했고 주님께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2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바울에게 강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었다면 주님이 그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확실히 매우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권적인 주님은 그 상황에서 그를 구출하셨으며 그가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로마를 보기 원하는 바울의 갈망은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바울의 이상. 다시 한번 바울이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던 상황에 관한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약하고 타협적이며 빛이 부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참된 간증이 없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장님이며 마귀적이고 미움으로 가득했으며 로마 정치인들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부담과 그것으로 적셔져 있는 한 사람, 바울을 봅니다. 교회와 유대교와 로마 정치에 관련된 상황을 상고하면서 바울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만유를 포함한 부활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 번식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그리스도의 번식만이 이 땅에 있는 가련한 상황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번식 안에서 그분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었던 2년 동안에 이것을 많이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이끌려왔을 때 그는 그의 마지막 여덟 서신, 즉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히브리서와 디모데후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줍니다. 신성한 계시에 속한 그의 저서들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제시한 후 얼마 안 되어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약 4반세기 후에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서신서들에서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번식함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주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타락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그리스도의 대치물로 취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을 제외하고 이 일곱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치하기 위해 기어들어온 여러 가지 것들을 봅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후 거의 19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이 세기들을 통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탄은 각양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대치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결국 나를 포함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가 거의 없는 조직적인 기독교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축제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는 진리와 거짓된 것에 혼합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믿는 이들만이 깊고 온전한 방법으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 나는 즉시 성경을 사랑했으며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빛이 왔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심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완전한 계시를 위해 부담을 갖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성한 경륜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관련이 있는데 이로써 그분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안으로 넣어줌으로 그분 자신을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 그분을 표현하는 단체적인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 시대에는 지방 교회들 안에 있으며 영원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보았던 이상이며 오늘날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바울의 이상은 그의 마지막 여덟 서신서들에서 완전히 계시되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이 서신서들, 특히 에베소서와 히브리서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번식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풍성케 할 것입니다.